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동의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교정책회의 연설에서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은 양국의 현재 관계가 불만스럽다는 점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이미 밝혔던 것처럼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양국 관계는 불행히도 상당히 악화돼 있었지만 이제 미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곧 새 대통령이 취임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은 원만한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은 두 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국제 안정과 안보를 보장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시작으로 지난 대선 승리에 따른 이른바 감사 여행에 나섭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 전에 인디애나주에 들러 이곳에 본사를 둔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사의 미국 잔류 결정을 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리어사는 올해 초 비용 절감을 위해 멕시코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그러나 어제 인디애나주의 재정 장려책과 트럼프 차기 정부로부터 사업 환경 개선을 약속받아 이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된 주요 경합주들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석유장관은 석유 수출국 기구가 앞으로 산유량을 현재 1% 수준인 120만 배럴을 감축해 하루 3,250만 배럴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비회원국들에게도 이 같은 감산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비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이날 하루 산유량을 30만 배럴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에 나서는 것은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콜롬비아 의회가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의 평화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콜롬비아 하원은 어제 찬성 130표 대 반대 0표로 이번 협의를 가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전날 상원에서도 75대 0으로 통과했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앞서 반군 측과 50여 년 만에 내전을 끝내는 내용의 1차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민 찬반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부결됐습니다. 다만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내전 종식 노력에 대한 공로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양측은 그 뒤 2차 협상에 돌입해 보수파 국민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50여 개 조항을 수정했으며 국민투표 대신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항공기 추락사고로 희생된 브라질 축구팀 선수들을 애도하는 추모 행사가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당초 어제 결승전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던 콜롬비아 메델린 축구 경기장에는 이날 밤 4만 명의 축구팬과 조문객들이 모여 브라질 선수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축구팬들은 이날 브라질 샤페 코엔시 팀 선수 운동복과 같은 흰색 옷을 입고 조화를 든 채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추모식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된 뒤 1분간 묵념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어제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에는 연료가 떨어져 모든 전기 작동이 멈췄다는 조종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7명으로 늘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어제 시신 3구가 더 발견됐습니다. 테네시주 관리들은 또 이번 불로 주택과 상점 등 700채가 소실됐다며 이 같은 피해는 대부분 유명 관광도시인 게틀린버그와 그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을 더욱 강력히 제한하는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미국과 한국 정부는 새 대북 제재가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총 1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은 수재민들이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세크 유엔 대사는 30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e projet de résolution a recueilli 15 voix pour. Le projet de résolution est adopté à l'unanimité en tant que résolution.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일부 해외 공간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외교 공간의 공식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한 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명시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의무 검색을 해야 하는 화물의 범위를 개인이 위탁하거나 휴대한 수화물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를 휴대한 개인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지 않는 경유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 품목에 대한 검색과 탐지, 압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새 결의가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DPRK found ways to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내일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안보리 새 결의안 채택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고강도의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새 결의안이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 더 나아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유엔과 국제사회가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기존 결의 2270호와 이번 결의 등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유엔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30일 북한이 지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에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 300mm 방사포 6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을 비롯해 3월 한 달 동안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2발씩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 채택에 따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예년과 같이 12월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대남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2일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새 제재안이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추가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취할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환용 기자입니다.
유엔이 이번에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의 핵심 골자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750만 톤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전체 수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나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수출 규모를 제한할 경우 약 7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은과 동, 니켈, 아연 등 일부 광물들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북한은 추가로 1억 달러 정도 수출이 줄어듭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 제재가 기존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주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준이 될지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제재 결의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력으로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행 의지가 담겨있는 방안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집권하면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된다 그러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현상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반면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징벌적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 교수는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발효된 이후에도 북중 무역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며 중국은 새 제재 결의 이행에도 여전히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한일 정부 보호협정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반발하고 그런 선상에서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낮고 또 그리고 그 북한도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 견디는 힘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 규모에 상한을 두었지만 비공식적인 밀무역이 횡행하는 데다 중국 당국이 무역 통계를 조작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했던 2270의 경우에도 북한의 제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북중 간의 밀무역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으로 제재 석탄 수출을 막는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밀무역을 단속하지 않으면 제재의 효과 자체는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도 제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중국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안보리 제재보다 미국이 준비 중인 독자 제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독자 금융 제재안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실시가 되면 일종의 금융 분야에서의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그러면 이거는 중국한테 금융 분야에 있어서 좀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요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제재의 구멍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노동자 파견 확대 등으로 석탄 수출 감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82일 만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천일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보리가 채택한 2321호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북한의 석탄 수출량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자 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북한은 우선 올해 말까지 석탄 수출에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의 규제를 받게 되고요.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의 석탄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과 니켈, 은, 아연이 광물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됐고요. 북한이 제작하는 조형물이나 헬리콥터, 선박 등의 판매도 금지됐습니다.
북한 외교관에 대한 제약도 생겼죠?
그렇습니다.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도록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일부 북한 외교관들이 밀수 등 외교관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외교관은 1인당 한 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교 공관 역시 한 개의 은행 계좌만이 허용됐습니다.
북한 외교 공관의 임대 사업도 금지됐다죠?
네,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이 임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인지 새 결의는 북한 소유 공관을 외교 활동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는 내용과 함께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문제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결의 첫 장에 보면요. 이번 결의가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금을 획득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제3국에서 일하도록 이른바 송출하는 데 있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결의는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 제재 결의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명단도 함께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개인으로는 박춘일 주 이집트 대사가 현직 북한 대사로는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를 도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박 대사를 포함해서 11명이 개인 제재 대상으로 꼽혔고요. 기관으로는 조선대성은행 등 은행 3곳과 7개 회사 등 모두 10곳이 들어있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관련국들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에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나요?
맞습니다. 이번 2321호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회담 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인 포괄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82일이라는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큰 목적 중 하나가 기존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2270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민생 목적일 경우에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해서 석탄 수출을 제재 이후에도 활발하게 하면서 민생 목적의 예외 규정이 대표적인 구멍, 즉 허점으로 꼽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임이사국 미국과 비상임이사국 일본 또 관계국인 한국 등은 예외 규정을 없애려고 했지만 북한의 동맹국이자 북한 석탄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런 논의 과정이 80일 가까이 걸렸고 결국 상한선을 두는 절충점을 양측이 찾게 돼서 채택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실효성인데요. 석탄 수출을 포함해서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그 270호 때도 그랬지만 이 중국이 얼마만큼 제재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번 결의는 석탄의 수출 상한선을 두면서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조달하는 회원국들이 매달 일종의 양식,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는 수입된 북한 석탄의 양과 금액 등이 기입되는데요. 문제는 이를 회원국 스스로가, 그러니까 중국 스스로가 작성해 보고를 한다는 점입니다. 허위로 보고한다고 해도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적으로 중국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이사국들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이 매번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21세기 들어서 유일하게 핵실험을 한 국가이고 올해에만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자리에는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계국인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또 중국 역시 이 북한이 올해에만 두 번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는데요. 하지만 또 주변국들 역시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회원국들이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 결의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국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가 주목되고요. 또 유엔 제재 결의 이후 발표가 예상되는 각국들의 독자 제재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천일교 기자와 함께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물론 지난번 3월에 채택된 2270호 결의안
유엔은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총 1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수재민 12,000가구가 새 집으로 입주를 마쳤지만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날림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실은 28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지원 상황 보고서에서 필요 자금 2,900만 달러 가운데 1,200만 달러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액의 41%로 지난 한 달 동안 약 480만 달러가 모금된 것입니다. 유엔은 앞서 지난달 28일 목표액 2,900만 달러 중 25%가 모금됐다고 밝혔었습니다. 유엔은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3개월 안에 수재민 11,928가구를 위한 새집 공사가 끝났고 17,700여 채의 보수 공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재민 12,000가구가 새집으로 입주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타판 미슈라 주 북한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는 본격적인 강추위가 오기 전에 수재민들의 새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해로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훼손됐고 주민들의 텃밭이 큰 물에 휩쓸려갔으며 집에서 기르던 각종 가축들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해로 파괴된 상수도 시설도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원상 복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미슈라 대표의 설명입니다. 미슈라 대표는 또 수재민들의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을 막기 위한 필수 의약품과 식량 지원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슈라 대표는 최근 북한 주재 유엔 기구와 국제 지원 단체 관계자들, 북한 당국자들이 함께 수해 지역을 방문했다며 북한 당국자들과 수재민들의 기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시리아 대표는 일반 주택 재건은 물론 기반 시설 보수와 병원, 진료소, 학교 재건축 공사 또한 고무적이라며 수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해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제대북지원단체의 한 관계자도 VOA에 수재민들이 새로 마련된 집이나 보수공사가 끝난 집에 입주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수재민들이 땔감과 쌀 50kg, 가재도구 등도 지원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3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수많은 노력 동원이 동원됐기에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해 복구 작업에 건축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 적십자사의 패트릭 엘리엇 씨도 수해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정도의 재난을 겪은 뒤 복구를 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여름 함경북도 수해 직후 이른바 200일 전투 방향을 수해 복구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상징물이 될 평양 여명거리 건설 인력을 포함해 군인과 돌격대, 주민 등 총 10만여 명을 복구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북한의 날림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미진 씨는 29일 VOA에 새로 입주한 집이 너무 춥고 습기도 많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미진 씨는 또 주민들이 날림공사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미진 씨는 또 북한 당국이 수재민들의 지원한 물품도 새 것이 아닌 이미 누가 사용하던 것으로 담요 일부에서는 곰팡이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의 핵심에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 요린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의 부시 연구소가 29일 새로운 대북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대북 정책과 전략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과 북한의 인권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행정부 아래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지만 그 같은 위협이 결국은 금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인권 유린을 통해 얻은 수익이 무기 개발 자금으로 이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의 속성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핵 위협의 중대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 공동저작 가운데 한 명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29일 부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북한 안보 위협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안보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차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new administration looking at this cannot look at this in one dimension. There is more than one dimension to the security problem, and at the core,
안보 문제에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며 그 핵심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새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의 위협과 인권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여러 측면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새 행정부가 기존 제재 이외에도 인권 진전을 위해 마련된 의회 법률과 행정명령 등 폭넓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새 행정부의 제재 당국자들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수출 문제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n the currency that's made from that goes back into state coffers, and we believe then goes to activities related to proliferation.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국고로 들어간 뒤 중국에서 원심 불리기 등 이중 용도에 사용되는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등 무기 확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교류와 대북 인도적 지원 고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역량 강화 등도 새 행정부에 주문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정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t certainly ratchets up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they have not experienced before.
조스 연이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이 북한 정부의 그동안 추구해온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는 실질적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행동을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인지 여부는 북한 정권 외부에 있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북 압박은 커질 것이며 북한 정부가 국가를 이끌어가고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데 훨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석탄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상당액이 핵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석탄 수출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기존 제재의 허점을 막은 것은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know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at revenue is plowed into their nuclear program.
이어 새 결의안 채택에 따라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북한이 영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정심을 이끌어내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을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일치된 행동으로 평가하면서 작동 여부와 관련해선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경화 수익을 겨냥함으로써 이미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안보리 결의 270호를 넘어서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These sanctions go beyon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which was already stronger than past sanctions regimes.
마크 터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 결의안은 한반도와 영내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북한의 행동 방식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 정권 아래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프로그램들의 책임이 있는 지배 엘리트 계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입장과 우려를 북한 정권에 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현재 내년에 출범하는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는 대북 메시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첫 대북 메시지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희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모호한 만큼 북한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당선인이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한 뒤 향후 행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 메시지에는 답변이 지금 기다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 트럼프 정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어떤 다른 어떤 극단적으로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육자 실험을 바로 강행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요.
북한은 아직까지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북한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사흘 만에 선거 결과를 보도한 것과 비교하면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트럼프 당선인의 북한 언급에 모순된 것이 많아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혁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 정책의 스펙트럼이 넓은 데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만큼 북한의 셈법도 복잡할 것이라며 탐색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선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국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입니다.
북한은 저는 핵미사일 도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혹시 대화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북한의 목표는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보상이나 혹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이나 북미관계 개선이나 남남 갈등을 유발이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지를 획득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목표입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북 메시지와 구체적인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와 시기 등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6차 핵실험의 경우 정치적 결단에 따라 북한이 언제든지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군과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카드의 경우 사실상 미국의 레드라인 금지선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익 교수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 결국 이 핵과 미사일이 결합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한 임계점을 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저는 오히려 6차 실험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하면 더 위험한 이제 북한의 그 시기에 말하면 핵 능력을 통한 억지력, 소위 말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는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어. 이게 더 올라가는 거.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한국 내에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따른 반발 등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인 만큼 도발을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 어렵다고 북한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 17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세종국가정책포럼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외교안보 진영이 구축된 데 대략 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뭐 그전에 이제 미북 간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좀 낮다고 보고요.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올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그때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해 12월 17일이면은 김정일이 사망한 지 5주년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이 곧 김정은 정권이 사실상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 1월 8일이 김정은 생일인데 북한이 이제 10월 달에 중통 보도를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성대하게 축하한 방법이 뭐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이죠.
정성장 실장은 내년의 경우 김정일 탄생 75주년과 김일성 탄생 105주년 등 기념할 만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통해 미북 관계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전술을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도발을 통해 미국에게 대화를 요구해온 북한의 행보를 감안하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대미 압박용으로 도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전에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뭐 테스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할 텐데,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센 테스트를 하면 트럼프가 좀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음에 아마 관망할 것 같아, 당분간은.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팀에 들어가는 인사들의 성향이 강성이라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북한이 일단 고강도 도발을 자제한 채 미국과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18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이라며 호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전환기인 만큼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북한의 가속화되는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한 양국 간 대응 방안 조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엔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결의안 채택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명환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82일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결의안을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물론 지난번 3월에 채택된 2270호 결의안도 포괄적인 것이지만 요번에는 거기서 그때 문제가 됐던 민생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잖아요.
네.
그것을 중국이 좀 그 악용한 그런 거기 보여요. 또 요번에는 그런 틈새를 아주 상당히 메꾼 것으로 생각되고 매우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꽤 걸렸습니다. 미국과 네. 중국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중 간의 이견이 가장 컸을까요?
네, 특히 그 민생 목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수입하는 중국 쪽에서 좀 이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사실 크게 그 석탄이라든가 이런 광물 수입이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네.
물론 처음에 한 6개월은 상당히 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했다가 그 후에 좀 보니까 상당히 이 완화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중국의 수입하는 쪽에 재량을 좀 그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 금액뿐만 아니고 물량을 이렇게 제한한 거는 상당히 그 드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게 민생이냐 아니냐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금액으로 다 실링을 정하고 물량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근데 지금 그 북한이 해외 수출을 해가지고 연간 약 30억 불을 벌어들이거든요.
네.
그 중에 90% 이상이 중국 가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치에 따라서 석탄 수출은 금액으로 4억 8천만 불을 못 넘게 돼 있고 또 물량으로도 750만 톤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은, 구리, 니켈, 아연들 이 4대 중요 광물 자원은 아예 수출을 금지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해야 이제 앞으로는 8억이 감소된 30억에서 22억으로 줄게 됩니다. 최소한. 그러면 기존의 수출의 27% 거의 3분의 1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북한으로서는 매우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역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어떨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가장 오래 걸린 거리 아닐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중국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고 미국과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세부적인 협상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이것을 무시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싶은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중국도 유엔에서 뭐 G2 국가라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합의한 걸 지켜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또 중국이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중국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북한의 핵은요, 뭐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고 북경도 위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중국도 아마 동참을 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북한이 이런 유엔 제재 결의 때문에 당장 이렇게 정권이 붕괴되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그냥 존속을 하는 거 이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은 중국은 어디까지나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면에서도 저는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로서 이런 북한 핵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룰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북한의 태도는 어떨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네, 북한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반발하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만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6년 전에 한 거 같은 거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지뢰 도발 같은 거를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네. 우리하고 미국이 양국의 군이 군 당국이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비해서 훈련을 거의 두 배 이상 많이 증강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갖춰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한이 그런 도발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넘어오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당하는 보복을 할 거라는 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자기네들이 한국으로부터 한미 양국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군사적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은 휴전선에서 아니면 테러를 통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관님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에 대해 다시 한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한과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안보리 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11월 의장국인 세네갈의 포데세크 유엔대사는 30일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82일 만에 15개 이사국들이 손을 들어 새 제재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새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당장 결의 채택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는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 이상 석탄을 수출할 수 없게 되고 내년부터는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됩니다. 또한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을 수출 금지 품목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 내 파견돼 있는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촉구하는 한편 외교관들이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상업적인 활동도 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일부 해외 공관 건물을 임대하는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외교 공관의 공식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하고 외교관 역시 한 개씩의 은행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321호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통해 금지된 품목을 운송할 수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가 명시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조항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의무 검색을 해야 하는 화물의 범위를 개인이 위탁하거나 휴대한 수화물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를 휴대한 개인이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세관이나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지 않는 경유도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금지 물품에 대한 검색과 탐지, 압류에 대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새 결의가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계속해서 충당했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사업 거래를 감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입 금지 품목을 육상과 바다, 하늘 길을 이용해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워 대사는 오늘 채택된 결의는 각각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새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 총장은 이 같은 화합을 유지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외 지역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도 발언을 통해 새 결의의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더승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정치권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던 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야당 쪽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일로 알려졌던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소추안 표결 무산됐습니다. 내일 표결을 위해서는 오늘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전에 국민의당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유는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 발의를 위한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는 비주류 의원들이 중심이 된 비상시국회의가 열렸고요. 박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조기 퇴진 시점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30일이 적당한 퇴진 시기고 그렇게 하면 대통령 선거는 6월이 될 것이라는 당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야권이 추진해왔던 탄핵 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네.
탄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오는 9일 야당과 함께 탄핵안을 표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만큼 국민의당에서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합의를 하면 하야든 탄핵이든 따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하나의 의견을 만드는 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추진에 급태동이 걸렸고 새로운 탄핵 정국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에 촛불 민심이 더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인가 본데요. 평일 날에도 집회와 도심 행진을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네. 어제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비상국민행동이 시민 불복종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이 이후에 촛불 집회와는 또 다른 양상의 시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젯밤 늦은 시각에도 청와대 200m 인근 지점까지 행진한 촛불 시위대에 이어서 오늘은 최순실 사태 관련 비리 의혹 연루자들과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 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 것으로 항의를 하는 동맹 휴업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과 빈민단체들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제가 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다는 소식도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한 달여 만에 청와대를 벗어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대구 달성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 민심을 댈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문시장인데요. 전격적인 대통령의 방문에 이름을 외치면서 환호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상인회장과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10분 만에 자리를 뜬 박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을 두고 정치적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서문시장의 상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로 찾았다는 대통령의 방문 의미를 전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경주 지진 참사 때 늦은 현장 방문으로 이 말의 여론의 어떤 문매를 맞았던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문,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 대통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오늘 불이 났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네. 그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의 화재 소식입니다. 그 생가를 구성하고 있는 네 채의 건물 중에서 불이 난 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영정에 있는 추모관인데요.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추모관 내부가 모두 불에 탔고요. 옆 건물의 초가 지붕이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군요.
네네. 그 화재 현장에서 40대 후반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다는 이 남성은 불을 내기 전에 방명록에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자기의 의견을 적기는 했는데요.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12월에 대구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질렀던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서 이 용의자는 박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서 방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최근 최순실 사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행사도 여전히 사건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4일 구미 생가에서 열렸던 박정희 대통령의 99회 탄신제 행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우상화를 그만두라고 외치는 시위자들과 행사 준비 측 지지자들의 집단 폭행이 벌어졌고요. 이틀 전에는 충북 옥천에서 박 대통령의 어머니,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91회 탄신제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 중단과 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시위자들, 보수단체 회원들이 충돌해서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네. 자, 다른 소식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네. 그 여성의 몸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오랜 제주 해녀의 삶이 인류가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제11차 무형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숨을 참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이 제주 해녀들의 초인적인 잠수 능력과 해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속신앙, 노동력, 공동체적인 조직이 유례가 없을 정도의 아주 독특한 문화라는 평가로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이 제주 해녀들의 숨비 소리에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네. 아주 깊은 바닷속에서 더 이상 숨을 참지 못할 때까지 있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수면 위로 올라와 가쁨 숨을 내쉬면서 호이호이 이런 소리를 내는데 이게 바로 숨비 소리입니다.
네.
강인한 제주 어머니들의 애환이자 그동안의 어떤 노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한국에도 서해라든지 남해 또 섬 지역의 해녀들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에 나섰고 또 마을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잠수굿이나 영등굿을 이어오고 있는 제주 해녀들만의 어떤 독특한 공동체 문화, 세계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다는 것.